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요한으로부터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그 증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이제 그 사도 요한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떤 성경학자들에 따라서는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31절에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시다. 기원이 다르시다. 우리 땅으로부터 기원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늘로부터의 어떤 기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홀로 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적인 어떤 사역이시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늘로부터의 어떤 기원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어떤 그 처지, 인간의 어떤 그 자리 까지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칼빈 선생님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낮아지심, 기원을 신적 기원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인간들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그 적응이라는 말을 이제 그 라틴어로 그 어코모다치오라고 하는 말을 써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자리로 낮아들어 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어떤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들이냐?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사람에게서 기원을 갖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다시 낳아야 된다. 육으로 너희 어머니에게서 났지만 네가 이제 성령으로 다시 나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니고데모가 그 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떤 역사하심은 단지 어떤 인간의 어떤 수준의 개선, 단지 인간이 어떤 행할 수 있는 어떤 그 노력의 어떤 성과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찾지 않으시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이끄시는 그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1장 14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보기에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 오심은 비록 예수님의 어떤 겉모습은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은혜이고 아버지의 진리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광의 개념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삶을 사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 대왕의 어떤 그 위협 속에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지 않으시면 안 될 정도의 어떤 위협을 겪으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영광,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광의 개념과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또 예수님은 모두가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그러한 그 고향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라신 것이 아니라 비록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긴 하셨습니다만 어떤 로마에서 자라신 것이 아니라 그 아주 그 변방 중에 변방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천하게 여기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자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30년 동안은 철저하게 베일에 갇혀 있는 삶이었습니다. 한갓 일개의 어떤 그 목수로서 사신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공생애의 3년도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역사가의 눈으로 본다면 그렇게 주목할 만한 어떤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결국 많은 이들에게 배척을 당하셨고 그 당시의 주류 사회였던 어떤 그 사두개인들의 일파에 들지 못하셨고 또 바리새인들의 일파에 들지 못하셨고 또 굉장히 경건한 척하며 어떤 그 광야에서 수도 생활을 했었던 SNF파의 일원도 되지 못하셨고 어떤 사회적인 그룹에도 속하지 못하셨던 철저하게 이방인이요 철저하게 소외당한 자로서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를 지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그 사상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이렇게 일하신다면 아무도 그가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실제 예수님이 살아서 이렇게 공생애를 어떤 그 수행하셨을 때에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가장 학식 있는 사람들, 가장 명망 있는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저주받은 사람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의 영광이다. 아버지께서 홀로 나신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그리고 충만하다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사신 삶은 어떠한 삶인가? 처절한 우리의 인생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그것이 보여주면서 그것이 끌어안은 삶은 어떤 삶이냐? 철저한 인간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끌어안으신 그 인간의 삶의 자리란 어떠한 것인가? 인간의 현실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4장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성경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그런 다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지금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 열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열납하셨다는 이유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어떤 오명을, 어떤 굉장히 부끄러운 이제 이름을 가인은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이유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었던, 어떤 예배자의 자격이 있었던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 이제 죽고 나니 이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가인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하나님, 내가 아벨을 죽이고 났으니 이제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어떤 그런 마음들이 가인으로 하여금 살인을 저지르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이 겪게 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어느 한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유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평안이 없고, 누구를 만나도 어떤 그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는 아벨을 죽여서 자신의 자리를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아벨을 죽여서 자기의 안정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아벨을 죽여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역설적이게도 누구를 만나도 그는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죽음의 동포 앞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16절에 보면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를 하지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었는데 그 에녹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안정을 스스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안정을 추구하겠다. 내 성을 쌓아놓겠다. 내가 어떤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나 스스로의 어떤 방어선을 구축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겨진 어떤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인류의 문명들이 발달합니다. 예를 들면 20절에 보면, 거기 보면 아다는 이제 그 가인의 후손이죠. 아다란 인물이 야발을 낳는데 그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성을 쌓고 어떤 목축업을 발달시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수금과 통솔을 잡는 자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화와 예술이 발달합니다. 음악이 발달합니다. 22절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이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겨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라멕의 씨가 이렇게 이제 창세기 4장에 실려 있는데요. 2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릅니다. 자, 이때부터 한 명의 아내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리고 어떤 남녀의 관계가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소유의 관계, 소유하고 소유당하는 관계로 어떤 그 온전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멕은 이제 여러 아내를 이제 두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이제 라멕의 아내들의 이름이겠죠.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이 정확한 이제 원문의 내용은 사실 이제 성경학자들도 좀 약간 이렇게 까다롭게 생각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라멕이 이 시를 지금 짓는, 이 노래를 만든 이 라멕의 아주 그 중요한 정서, 아주 중요한 감정은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분노가, 이런 분노가 그가 지금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원인을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상처가 있다. 나는 상처받은 짐승이다. 누구든지 나는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는데,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 어떤 땅에도 거주하지 못하고 유리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천형, 저주를 받았는데, 그 가인의 벌이 7배를 받았다면 내 벌은 77배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분노와 어떤 상처와 어떤 그 부르짖음과 어떤 그 악만 남은 어떤 그러한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자리 아닌가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다 노력합니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정글과도 같은 삶에서 우리는 남을 밟고 우리가 일어서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자리, 세상의 자리,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의 오심에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구약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 더 이상 내버려 두면 그들에게서 선한 것이 나와서 인류가 어떤 선한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라멕의 시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처럼 서로 죽고 죽이는 결과만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의 현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있으신 창조주시라면 이 인류를 사실 이렇게 싹 제거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더 합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십니까?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다른 씨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당시의 현실도 사실 사망이 지배하는 현실이요, 폭력이 지배하는 현실이요, 인간에게서 그 어떤 선한 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씨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셋이 태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인간의 인간됨이, 인간의 자기 자리의 어떤 보존됨이, 인간의 어떤 처해 있는 상황이 단지 불안이 아니라, 단지 폭력이 아니라, 단지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간됨은 어디에서 보존이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인간의 인간됨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셋의 후예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는 것입니까? 5장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라멕이라는 인물이, 여기에 라멕은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가인의 후예였던 라멕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후예였던 라멕은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분노의 노래를 부릅니다. 상처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셋의 후예였던 이 라멕은 누구를 낳습니까?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안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안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의 진정한 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시에서 인간의 진정한 쉼과 안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형제 간의 다툼이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에서 매우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그렇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으로는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 다툼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 다툼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 다툼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래서 매우 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이 사적인 주제로 머무르지 않고 매우 공적인 어떤 주제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의 현실은 우리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사실 좀 넓게 생각하면 같은 핏줄끼리, 같은 형제끼리 싸우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이 형제 다툼이라고 하는 주제를 잘 생각해 볼 때에 신앙의 문제를 어떤 한 명의, 하나의, 나 자신의 어떤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 그리고 모든 인류의 문제로 확장시켜서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셉이 시기를 당하죠. 그래서 형들이 그를 애굽에 팔아 넘깁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야곱은 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팔아 넘겼습니다. 그 애굽의 어떤 상황, 그리고 애굽 땅에서 종의 어떤 그 상황, 그리고 종으로서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중요한 위치에 올랐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상황, 마치 사망이 요셉을 삼키는 것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실로 요셉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고 일컬어도 이렇게 방불케 할 만큼, 죽은 자라는 이름을 방불케 할 만큼 그는 그렇게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동생 덕분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 덕분에 야곱과 그의 자식들이 기근에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에 오게 되죠. 자, 근데 애굽 땅에 와서 430년 동안 지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지요. 그러면서 많은 핍박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라지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뭐 그 새로 태어난 남자아이는 모두 죽여라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정책 속에서 그들은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 민수기로 오게 되면 장정만 60만이 넘는 어떤 그러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그런 걸 모두 다 알아차리고 430년 전에 요셉을 이렇게 갖다 팔아치웠을까요? 아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의 어떤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망으로 가득 찬, 분노로 가득 찬, 다툼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을 이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 사망을 내가 끌어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대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자 그런데 거길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인물은 탕자라기보다는, 혹은 왜 집 나간 이 둘째 아들한테는 이렇게 잘해주고 나한테는 잘 안 해주세요 라고 삐져있는 첫째 아들이라기보다는 그 아들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들이 두 명이 있다면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물론 더 이쁜 아들이 있을 수 있죠. 더 성실한 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두 아들 다 내 아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첫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야, 내가 어떻게 이 집 나왔던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보살피지 않을 수 있겠냐.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이어서 하시는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양이 99마리가 있고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양 한 마리가 어디 그 멀리 이렇게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거기서 찾게 되었을 때 그 목자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주인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현실, 우리의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 자리까지 찾아 들어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인간의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요한의 고백의 바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자리까지 오신다고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저주받은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어느 자리까지 오신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자리까지, 무신론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인간의 삶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저주받고 우리 인간의 삶이 이렇게 처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까지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거부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멀리했던 그 자리까지, 우리가 주님을 부정했던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이유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그 관원들의 탄압을 받지 않을까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워 이렇게 떨었습니다. 혹은 어떤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어떤 한 그 인간의 어떤 그 처지를 그 보여주는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데 그리고 문을 다 꽁꽁 닫았습니다. 마치 그 가인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듯이 지금 제자들은 문을 꽁꽁 닫고 지금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속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20절에 보시면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20절에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주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상흔이 그 상처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신 육체이신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21절에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이제 그 히브리어로 하면 이제 샬롬이란 뜻이겠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냐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뭐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삶은 참 안녕하지 못합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교육자실에 오셔서 이런 이제 저희가 이제 점심을 먹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노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대처를 이렇게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한번 좀 아이디어를 생각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제 김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 노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령화 문제 심각하죠. 그런데 이제 김주열 목사님 말씀은 이거였어요. 김주열 목사님은 이제 베이비붐 세대시거든요. 아유 그래도 장로님 세대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새롭게 어떻게 보면 일어나는 시대였고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은퇴하실 때쯤 되면 이렇게 연금을 받으실 정도는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세대 50대 지금 50대 세대 60대 초반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경쟁이고 그냥 가진 거랑 은퇴하고 나서 가진 거라고는 달랑 집 한 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장로님 세대보다 훨씬 더 불행합니다. 이제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제 청년 3부에 강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유, 그래도 목사님 세대는 집이라도 있잖아요. 저희 지금 청년 3부 세대, 예를 들어 30대, 그 40대 초반은 정말 그 언제 돈 벌어서 언제 집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고. 정말 너무나 집값은 너무나 비싼데. 이렇게 이제 그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은 많지 않고 고용은 굉장히 불안하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제가 또 울컥했습니다. 저는 그 20대 중후반에 청년 2부를 맡고 있거든요. 아니 그래도 강선 목사님 맡고 있는 그 청년 사무를 보니까 취직들을 잘 하셨나 보네요. 근데 제가 맡고 있는 이 청년 2부는 정규직 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취직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청년 1부를 맡고 있는 서정걸 목사님이 또 한 거듭는 겁니다. 모르는 소리 말라고. 지금 제일 불쌍한 세대는 지금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라고. 1학년 입학할 때부터 우리 때는 그래도 이렇게 어떤 그 대학의 낭만이라도, 캠퍼스의 낭만이라도 누리지 않았냐고. 근데 지금은 입학할 때부터 취직 준비에, 토익 준비에 정신이 없다고, 불쌍해 죽겠다고. 근데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한두 곳도 없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대학교 애들보다도 사실 고등학교 애들이 더 불쌍해 보이고 고등학교 애들보다도 중학교 애들이 더 불쌍해 보이고 결국 이제 계속 내려가 보니까 유치부 애들도 참 불쌍하더라고요. 요즘 하루에 학원을 몇 개씩 다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안녕한 세대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철저한 어떤 그 투쟁과 철저한 싸움과 지금 내가 여기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내 자리를 놓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 불안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어느 자리까지 찾아오셨다고요? 그 자리까지요. 우리가 얼마나 가지면 안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가지면 안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명예를, 사람들의 인정을 얼마나 받으면 안녕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취를 우리 삶 가운데 이뤘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삶은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관턱 그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근원적으로 안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땅에 삼켜져서 총리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가족을 살리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하지 않으셨냐. 죽은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430년 후에 거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하지 않으셨냐. 죽은 줄 알았고 망한 줄 알았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다 끝난 줄 알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면서 쟤들은 왜 저렇게 살아라고 하며 왜 쟤들은 저런 어려움을 겪어라고 하며 많은 어떤 그 비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놀라운 걸 만들어내지 않으셨냐. 예수님,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심겨지어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부활의 어떤 결실을 맺지 않으셨냐. 그 증거가 지금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손, 창에 찔리신 어떤 허리, 그 육체로 지금 그 증거로 제자들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세상의 위협 앞에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우리 앞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오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무엇을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사망으로 내가 삼켜지게 하셨지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내가 품은 너희들,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저 하늘의 자리에서 이 땅의 자리로 내려와 묶어둔 너희들, 너희들의 미래가 무엇이냐? 바로 나와 같은 미래일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 사망에 삼켜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땅 가운데 삼켜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우리 계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100년 후에 여기 이 자리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라지는 것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라짐, 그 삼켜짐, 그 사망의 역사함을 주님께서 바꾸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께서 겪으셨던 그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변모시키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소식,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증인들로 예수님과 함께 묶인 자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셨고 결코 평안하지 않은 우리의 삶,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우리의 삶,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남을 짓밟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남과 비교하여 더 나은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사망에 떨 수밖에 없고 분노에 떨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 오셔서 품어주셨고 주님께서 그 모든 사망을 이겨내셨고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가져가신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있음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또한 이미 부활한 존재들이요 하늘에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이미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묶여진 존재들로,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존재들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기쁨이, 영광이, 소망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